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COVID-19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두뇌들이 머리를 합쳐도 백신 하나 못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사람을 유일하게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매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언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손발을 조심할 때 성화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싸움은 모세와 바로 사이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주요 신들은 약 80이 넘었는데 이 신들은 모두 당시 애굽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했던 자연의 3대 영역, 곧 강과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재앙들이 이세 영역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는 재앙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강과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신 거예요. 첫두 재앙,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은 강의 신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그 다음 네 재앙, 티끌과 파리와 생축과 독종의 재앙은 땅의 신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재앙,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 하늘의 신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일강은 운송수단을 의미했고, 식량의 근원을 의미했고, 측량의 기준을 의미했고, 예배의 대상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일강에 내리신 첫 번째 피의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첫째 재앙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 plague입니다. plague 재앙. 그런데 그 어원은 blow입니다. 치다. 여호와께서 치시다. 하나님은 3장에서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적과 기사로 바로를 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는도다.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다, 강팍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니, 권세 아니라 무엇이라도 가진 자들은 마음이 완강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주관하고 종 노릇하게 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대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는 다르다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치시기 전에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지만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너는 아침에 그가 물로 나올 때 바로에게 가라.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말씀합니다. 바로가 왜 물가로 나오는지 나일강가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목욕하러 나오는지 수영하러 나오는지 자연을 음미하기 위해서 나오는지 나일강의 수호신을 예배하러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나오면 너는 그뱀 되었던 지팡이, 다시 말해서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뱀을 삼킨 너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Thus says the Lord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 모세가 말하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남침례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정통 교리를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많은 지성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을 인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령이 충만한 교인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단,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을 인용합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다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랍비들도 똑같았습니다. 늘 아무개 랍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랍비들, 아니면 이전 세대, 그 전전 세대 랍비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위대한 랍비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는 말하노니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 예술 이야기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할수 없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을 대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 지혜, 지식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자 말씀을 인용해 봐야 칼빈 말을 인용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우리는 강단과 구역 예배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하였으되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끈질긴 요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끈질긴 요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보았을 때 바로에게 했던 요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요구하신 것은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왜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섬기다 하는 것은 또한 예배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도록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보내라. 오늘날도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놓아주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묶어놓습니다. 돈다발을 흔들어대면서 명예와 권세의 마술 지팡이를 흔들어대면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세상의 정치가나 기업가들이 주최해야 하는 조찬 기도회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씀도 같이 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고 전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하게 하지 말고 3일날도 늦게까지 붙잡아 놓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바로와 같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왜 듣지 않았는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천진난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면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면서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밤새 공부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나라가 망해서 자신의 뜻에 반해서 남의 나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전 유대인 랍비들은 모두 자신의 세속적인 좌합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랍비들 가운데는 무덤 파는 사람, 관 짜는 사람, 장막을 짜는 사람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기 때문에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목수나 전공이나 자동차 머케닉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갖고 있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후 통첩을 하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셨느니라. 네가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재앙을 당함으로 내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리라. 출애굽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보내신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큰 목적은 여호와가 애굽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우리를 돕는 기적만 생각합니다. 나의 병이 낫고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적을 통해서도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9/11과 또 인종대학살과 같은 인재를 보면서 쓰나미와 카트리나와 같은 천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가족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사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멸시하고 축복축복하면서 저주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많은 인재와 천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성전에 제사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저희 제물에 섞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인재건 천재건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건 아니면 유대 사람이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물이 피로 변하여 식수도 없어지고 다른 모든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교통이 두절됩니다. 전국이 마비됩니다.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만 조금 더 보내시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돌게 하시면 지구 전체가 다 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은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입을 벌렸다 하면 인간 현자들을 인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